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코스 인근 정부군의 포위로 고립된 지역에 구호물자가 도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포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만 명의 주민들을 돕기 위한 UN의 대규모 지원 계획의 일환입니다. 17일 모아디마옛 알시엠 마을 입구에 구호물자를 실은 35대의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은 구호물자가 주민들에게 실제로 분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시아파 마을은 후아와 카프라야를 향해 18대의 트럭이 떠났다고 시리아 적신호회사가 밝혔습니다. 또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의 마다야와 자바다니를 향해 50대의 트럭이 떠날 예정입니다. 유엔과 시리아 정부의 합의하에 7개 지역으로 구호물자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나온 반응입니다. 케리 장관은 17일 남중국해를 군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중국에 여러 번 얘기했다며 매일 어떤 형태로든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매우 심각한 대화를 심도 있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폭스 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 판독 결과 파라셀 군도에 있는 우디 아일랜드 해안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8대를 갖춘 2개 포대와 레이더 시스템이 포착됐습니다. 호주가 일본으로부터 군용 잠수함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기자들에게 호주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역할의 맥락을 생각해야 한다며 양국 간 군사관계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호주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있어 이 같은 역사적인 맥락과 아시아 국가들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올해 잠수함 부대를 창설할 계획인 가운데 일본은 자국의 4,000톤급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17일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18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군 사령부 인근에 군용 버스가 지나갈 때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차가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는 것이 독일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 하원 연설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유럽연합 개혁 요구는 대부분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머런 총리의 요구는 단지 영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18일과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한 합의를 이룰 계획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합의안에 양측이 다 만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17일 우주 관측용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탐사성이 미 항공우주국 등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아스트로 H 위성은 지구 580km 상공에서 주로 블랙홀과 은하수에서 나오는 X선을 관측하게 됩니다. 위성은 이날 청명한 날씨 속에 일본 남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로켓에 탑재돼 발사됐습니다. 이번 발사 장면은 일본 전역의 TV로 생중계됐습니다. 한편 블랙홀은 한 번도 직접 관찰된 적은 없지만 이달 초 미국의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처음으로 간주함으로써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민들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진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에 이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한반도에 출동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무력 시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is is an effort to try and put in place a defensive system.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강력한 대북 무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B-52 장거리 폭격기에 이어 이번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한반도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주일 미군 가데나 기지에서 출발한 F-22 전투기 4대는 17일 정오쯤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랩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F-22 4대는 저공비행 후 오산기지에 착륙했으며 이 가운데 두 대는 일본 가데나 기지로 복귀하고 다른 두 대는 당분간 오산기지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 70군 사령관은 F-22의 오산기지 도착 직후 이왕근 한국 공군작전사령관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F-22의 한반도 전개는 미한 동맹의 위력은 물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22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적진 상공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평양 상공으로 몰래 들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무실이나 북한군 핵심 시설에 핵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F-22가 출격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의 전략무기가 집결을 하고 있는데요. F-22도 한반도 안보 공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로서 이번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22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그 전투기이고 지금 187대가 배치돼 있는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가지고 주로 공중 우세 작전을 하지만 비상시에는 참수 작전이라든지 지휘부 마비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F-22의 최대 속력은 마하 2.5 이상, 작전 반경은 2177km에 달하며 일본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 배치돼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장착은 물론 공대지 무기로는 정밀 유도폭탄인 GBU-32 두 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110km의 GBU-39 소형 정밀 폭탄 8발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F-22 전투기의 한국 전개에 앞서 미국은 지난달 10일엔 3,000km 떨어진 곳에서 북한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도 지난 16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으며 다음 달 미한 연합훈련을 위해 핵항공모함 존 스테니시호와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 미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해병대를 지원하는 해상사전배치선단 등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한국군당국은 미국이 앞으로도 주요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구체적 단계를 논의 중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is an effort to try and put in place a defensive system that will bolster security in the region.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논의를 영내 안전을 강화할 방어 체계 도입 노력으로 소개하면서 현 시점에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번 주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일정에 대해선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북한의 가장 최근 도발에 대응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국 정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in constant conversation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s to what steps need to be taken.
특히 한국과 매일 나누는 대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무엇이 한국과 영내 동맹들을 위한 최선의 접근법인지 또 방어적 관점에서 무엇이 최선의 위치 설정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 중인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장기 교착 상태가 누구도 원치 않는 현재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된 것은 이란과 서방국들 간 10년에 걸친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심각한 움직임이라며 북한이 결의를 반복해서 위반한 데 대해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 내에선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높아져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핵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 없듯이 스스로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유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미한 동맹을 옹호하는 보수 정권의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론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정부 입장에선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전제인 미한 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내 총생산의 무역 의존도가 75%가 넘는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며 무책임한 인기 영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집권 여당 내에서 터져나온 핵무장론은 현실 가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을 경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핵 보유를 절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압박, 이것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성공적으로 발사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의 여론은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9%가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고, 그리고 23%는 미군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자체 개발이든 전술핵 배치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쪽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핵확산 금지조약 10조 1항은 회원국에게 비상사태 시 조약 탈퇴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입니다. 한국이 만약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뭐 남한에 대한 핵우위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유일한 그 카드가 사라지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그만큼 약화되는 거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에 대해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가 명분이 있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독자적 핵 개발은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북한과의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점에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직전 단계, 그런 점에서 핵무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와 역량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16일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미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북한 핵에 맞서 적어도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러려면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협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둔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 거듭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We support President Park's principled and firm approach toward North Korea.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북한 체제 붕괴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박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는 앞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차원에서 북한 당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설명회에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은 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영유아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의 잠정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2일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애쉬포드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의회가 북한의 2월 6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월 9일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을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정문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내 핵폭탄 제조 핵심 물질인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의 원자로 재가동 언급은 클래퍼 국장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사정거리 안에 미국이 포함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로켓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가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가 금지한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1월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인공위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요청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또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의 무응답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15일 북한 측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필수 정보를 거듭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제이 아차레아 공보국장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최신성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번 서한을 통해 ITU가 기술적인 어떤 정보도 아직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ITU sent a letter to the DPRK Minister of Posts and Communications yesterday.
북한의 위성이 전파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ITU의 규정을 위반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설명입니다. 아차레 국장에 따르면 북한이 쏘아올린 비정지 궤도 위성의 경우 다른 나라 위성과의 전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발사 2개월 전 ITU의 위성이 궤도와 주파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일 ITU의 가동기간 4년의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겠다고만 통보했을 뿐 필수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이 때문에 ITU는 지난 5일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발사를 강행한 겁니다. 아차레 공보국장은 이번에 보낸 서한은 유엔 안보리와 공유된다면서 추후 안보리 차원에서도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this letter is also shared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because they are looking into the matter of the launch.
그러나 아차레 공보국장은 아직까지 다른 나라 위성이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과 전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시키기 위한 협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약화시켜 정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궁극적 목표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핵무장 논리는 영내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 미국과의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머 전 백악관 조정관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금지선이 진작에 확산 방지 쪽으로 완전히 밀린 것 아닙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no explicit red lines. And I think it's smart not to be too precise about what the red lines are. But I do think
명백한 레드라인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너무 정밀하게 긋지 않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핵무기 수출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운반하려 한다면 미국과 관련국들은 군사력을 투입해 막아야 한다는 거죠. 북한의 핵무기 사용도 당연히 금지선입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핵 공격한다면 미국은 보복 공격에 나서 북한 정부를 파괴할 겁니다.
북한을 당장 비핵화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여기 동의하시는지요?
Well, I think those are important objectives, but we cannot prevent North Korea from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모두 중요한 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 우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더 만들거나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이나 연구시설 등을 파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현실적이고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Those are not realistic objectives.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expand its nuclear capabilities.
현실적 목표가 아닙니다. 북한은 당분간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 역량을 더 강화할 겁니다. 따라서 우린 우선 북한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걸 막고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방어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을 비현화시켜야 합니다. 교육과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건데 세대에 걸친 오랜 과정이 될 겁니다.
북한 정권의 변화라는 게 정권의 붕괴를 포함하는 겁니까?
Either collapse or transformation. I mean, I think the strategy that the U.S. employed in the Cold War was very effective.
붕괴 혹은 비운영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냉전 시절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옛 소련 젊은이들이 바깥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함으로써 소련 정부의 이념적인 정당성을 약화시켜 결국 국가를 붕괴시켰으니까요. 북한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서방, 한국, 일본, 중국과의 오랜 개방과 교류가 북한 정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과의 관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제안으로 들리는데요.
Yes, in the long term. The short term, as I said, we need to take measures to sanction foreign companies that provide assistance to North Korea.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 북한 정권의 변화나 붕괴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해외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고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자는 거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대북 제재나 경제 압박 조치는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You know, we know that China will block broad economic sanctions. But I think China will cooperate with sanctions that are
중국이 광범위한 대북 경제 제재를 막고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제재는 협조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도 그 속도를 늦추고 제한하는 데 영향을 줄 겁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장비와 부품, 물질 등을 외국 기업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과의 영구적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협상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신 걸로 압니다. 여전히 대화가 필요합니까?
Yes, I think so. I don't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decide to resume dialogue with North Korea. But I think the next U.S. administration.
그렇다고 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적어도 제한적이나마 북한과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요. 물론 오바마 행정부도 그런 합의를 했지만 2012년 김정은이 위성 발사 명령을 내리면서 깨져버리고 말았죠. 따라서 북한과의 다음 합의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외교 역시 해법이 아닙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동결하거나 제한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서 어떤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South Korea is fortunate because it has a security alliance with the stron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including the strongest nuclear.
한국은 다행히 핵 능력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이 없다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동맹을 체결한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빠른 속도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국들 간의 충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고려하면서 그런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I'm happy to see that the Pakone government is now favorably considering that. Because I think one logical response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야말로 북한에 대한 타당한 대응책 중에 하나니까요. 한국 일부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 논리와 그들의 우려를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들 관점에서 주의 깊게 판단해 본다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게 국가를 방어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란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반대로 한국이 핵무장 쪽으로 움직인다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If South Korea were to leave the NPT,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pursue its own nuclear weapons, that would cause a tremendous strain.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선다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겁니다. 게다가 일본 역시 핵개발에 나설 것이고요. 따라서 한국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보유 상황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 한국, 일본이 다 핵보유국이 된다면 지역 전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논리 자체가 중국의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게 만드는 효과적 수단이 되진 않겠습니까?
I'm quite confident China does not want Sou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So I think there may be some value in South Korea.
물론 중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원치 않겠죠.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 위협이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압박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을 비핵화할 만큼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지렛대를 적용할 경우 북한에서 발생할 불안정한 상황을 감수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수사가 사실일까요? 중국으로선 북한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국의 중재 역할과 영향력을 높여준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I understand the question. I think China recognizes that when North Korea conducts nuclear tests or missile tests,
무슨 질문인지 이해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때마다 미국의 영내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전개하고 한국,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할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모든 걸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반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막기 위해서 심각한 경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I think so. And that's where you really have a tension between the short-term objective.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로 북한을 벌줘야 하는 단기적인 목적과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장기 목적 간의 긴장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좋은 수단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북한 정부를 돕는 창구인 것도 사실인 만큼 한국 정부가 지금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북한과 80톤짜리 로켓 추진체 개발에 협력한 이란인들을 제재했습니다. 백악관 재직 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북한과 이란 간 핵협력 증거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No, I mean there have been rumors over the years, but I've never seen any solid evidence. I mean, I think that if you look at
오랫동안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명백한 증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두 나라의 핵활동을 보면 핵물질과 무기 제조에 있어 북한이 이란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만약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있었다면 북한이 기술을 제공하고 이란은 자금을 지원했을 텐데 전 그런 증거를 전혀 못 봤습니다.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협력은 수십 년에 걸쳐 이뤄져 왔지만 핵협력을 보여줄 설득력 있는 증거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으로부터
북한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진단과 중장기적 대응책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2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이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등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공개한 31차 정기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자 명단에 따르면 이수용 외무상은 회의 이틀째인 다음 달 1일 오후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던 이 외무상은 기조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조사 보고서의 기초로 되었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써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반공화국 인권 결의들의 허위성은 더욱 여지없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북한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파견했던 한국은 올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 대표단의 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윤 장관은 회의 첫째 날인 29일 오전에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되는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14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15일에는 자이드 라하드 알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의 납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실종 대학생의 고향인 유타주 출신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이 지난 10일 미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지난 2004년 8월 14일 당시 24살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이 실종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호도협 협곡을 여행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스네든이 협곡 옆을 흐르는 진샤강에 빠져 사망했을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스네든이 이 협곡을 방문한 이후에도 외국인 숙소 등지에서 목격됐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스네든의 실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언론인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윈난성은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이자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스네든이 한국어의 유창에 북한 공작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또 스네든이 납치될 당시 미북 관계가 경색됐다며 스네든의 실종은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 행태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부 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보들과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클 리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스네든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But there is still work yet to be done. An upstanding American citizen is still missing. And an aggrieved
리 의원은 정직한 미국 시민이 실종된 상태이고 가족과 공동체가 사태 해결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리 의원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고국과 외국에 미국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의 결의안을 발의한 크리스 스튜어트 의원도 지난 10일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They deserve answers. They deserve to have their government do everything possible to determine what happened to David.
I should also add that 스튜어트 의원은 스네든의 부모와 형제, 친지 등은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스네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판명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적 교류를 전면 금지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6 하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참가하는 북한 여자 대표팀의 입국을 특별 허용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 대표단에 이번 행사와 관련 없는 사람, 특히 노동당 관계자들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포츠와 문화교류는 정치와 별개라는 점을 근거로 북한 여자 축구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대회 참가를 신청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대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여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일본 입국 여부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16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에는 일본과 북한, 한국 등 6개국이 참가하고 상위 2개 팀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에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대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번 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발표하면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여자 축구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와 2014년 4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도 북한 선수단에게 예외적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했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 대학생들은 통일 이후에 남과 북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배워보고 이거를 같이 우리 통일로 이끌어가보자고 해서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공간. 이곳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행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국제적 숙박시설인데요. 이곳에서 16일부터 2박 3일간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인 소통하고 통일하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통일하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도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 수업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준비한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한반도 이제 통일 시대 또 더 나가서 북한 땅에서 이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이제 그 지도자 양성 과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이제 20여 명의 탈북 청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 여기서 태어난 이제 청년들도 함께 이제 참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한국에 입국한 뒤 대학에 들어가 다른 탈북 학생들과 연대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많은 활동을 했고 미국 등 해외에서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는 등 세계의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탈북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이제 그 북한처럼 이제 군림하고 독재적으로 내리매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옳다고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 그 함축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또 이제 탈북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또 탈북자들이라든가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그런 이제 마음을 또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양성되고 또 더 나가서 북한 땅에 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낮은 자리 수직으로 내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교육에 참가했다는 탈북 대학생들인데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수아 씨입니다.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만나고 이제 많이 조언을 듣고 하잖아요. 물론 대학생이라서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또 고향이 북한인데 오히려 그분들보다 북한에 대해서 더 모른다는 네. 단지 그냥 내가 살았던 고향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거였는데 전문가들 만나면서 더 넓은 북한 전체를 알아가서
아직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강인성 학생도 이번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요즘 들어 봐 더 많이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이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사실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저라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 고향 사람들 위해서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교육이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뭐 한국에 온 수많은 탈북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 통일 리더 그리고 뭐 통일의 징검다리. 근데 정작 통일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통일에 대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통일에 대한 그런 자기 입장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통일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을 쓸까라는 생각도 저희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는 있고요. 조금 더 남한도 알고 북한도 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제 3일 동안 이제 합숙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선발된 친구들은 매달 이제 2회씩 이제 리더십 그 교육을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닝 받고 이제 이들은 뭐 이제 국제사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들이 시각으로 한반도의 문제도 바라보는 그런 일들도 할 것이고 또 이제 뭐 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해서 이제 균형감을 갖고 앞으로 정말 실전에서 일할 수 있는 친구들로 예, 이제 선발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 곳에 따라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8도, 남포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8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6도, 강계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6도, 개성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6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3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는 눈이 오다가 새벽에 모두 그치겠으며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의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상원은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의결했으며 이어 하원이 1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나온 반응입니다. 캐리 장관은 17일 남중국해를 군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중국에 여러 번 얘기했다며 매일 어떤 형태로든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매우 심각한 대화를 심도 있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 판독 결과 파라셀 군도에 있는 우디 아일랜드 해안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8대를 갖춘 2개 포대와 레이더 시스템이 포착됐습니다. 호주가 일본으로부터 군용 잠수함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기자들에게 호주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역할의 맥락을 생각해야 한다며 양국 간 군사관계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호주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있어 이 같은 역사적인 맥락과 아시아 국가들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올해 잠수함 부대를 창설할 계획인 가운데 일본은 자국의 4,000톤급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17일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28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군 사령부 인근에 군용 버스가 지나갈 때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차가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아흐메드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정부군의 포위로 고립된 지역에 구호물자가 도착했습니다. 17일 모마디 마옛 알셴 마을 입구에 구호물자를 실은 35대의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시아파 마을인 후아와 카프라야를 향해 18대의 트럭이 떠났다고 시리아 적신월사가 밝혔습니다. 유엔과 시리아 정부의 합의하에 7개 지역으로 구호물자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영국의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는 것이 독일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 하원 연설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유럽연합 개혁 요구는 대부분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머런 총리의 요구는 단지 영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18일과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한 합의를 이룰 계획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합의안에 양측이 다 만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